지금 그 아브라함과의 그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지금 보면서 이제 전체적인 모습은 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언약을 통해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시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인간의 책임은 그러면 아닌 건가? 책임은 없는 건가?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면서도 또 인간의 책임이 있음을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이 죄에 빠진 상태에서 그 인간의 한계에서만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하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면 인간의 책임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리는데, 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이나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고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요구하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말해주실 때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있어도, 왜 삼위일체 같은 거 어떻게 하나인데 또 셋이냐, 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기독교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종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적으로 하신다 하는 그것에서 인정이 되면 또 굉장히 라지컬한 릴리전이 또 우리 릴리전이라 그러면 또뭐 여러 릴리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직 릴리전, 참 릴리전은 기독교밖에 없는 걸로 저희가 믿고 있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 문제를 제시했었죠,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었죠. 한몇주 전이었네요. 그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언약을 맺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 시대,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즉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 있어요. 그리고 그 로마 군대에 지금 뭐 거의 노예 정도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걸 주권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왜 이렇게 안 됐냐 말이에요.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게 뭔가가 좀 하나님이 실패를 했나? 하나님께서 그럼 이루시지 않는 거냐? 지금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이게 죄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데 죄를 또 하나님께서 퍼니시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거는 그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퍼니시를 해서, 즉 지옥의 형벌을 내려서 완전히 다 멸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책임을 물으시면서도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계획적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인간의 지혜로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선, 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냐. 근데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9장 6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다. 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약속, 아브라함과 그 자손, 갈라디아서를 봤더니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것이 참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궁극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폐하여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를 세상 수준에서만 이해를 하면은 꼭 폐하여진 것 같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2000년이 왔어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제 오게 되면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세상식으로, 계속 세상식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도 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꾸 제가 그 연도를 잊어버리는데 1900 얼리죠. 예? 45년. 1945년에 이제 이스라엘 섰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저 이스라엘이 지금 저 세상 이스라엘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온다.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사도 바울은 벌써 2000년 전에 그게 아니다, 이말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가르켜 우리가 세대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세대주의를 믿고 계신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머저리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라 참 의미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을 때그 자손이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자손이라 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성취의 그 확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조직 신학, 즉 우리 그 닥트린, 교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 기독교 삶을 올바로 살수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면 그럼 어떻게 안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어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을 오늘 좀 훑어보고 싶은데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과 맺는 이 언약과 그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도 정말 많은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 장애물들,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끔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수준에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결국은 이루시는 모습, 그것이 창세기에 계속 읽으시면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성경을 읽으면서 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걸 결국은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또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도 믿음으로 사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그냥 뭐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탁 돌아서면은 뭐 자기가 뭘 믿고 있다고 그러는지 아멘을 어디다 달고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눈에 보이는 것이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 그게 참 세상 사람한테는 말이 안 돼요, 그죠? 뭐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한번 봐야지.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또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살게끔 얼마나 확실한 믿음입니까?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믿었으면 그렇게 사냔 말입니다. 그 확실함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믿음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게 저희 종교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왜 세상의 그 풍습, 세상의 그 스탠더드하고 원리하고 너무나 반대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꾸 말씀을 가지고 이걸 자꾸 생각하고 풀어가야죠. 그 약속과 성취를 꼭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저희가 섬기고 믿고 있다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거냐? 사탄은 온갖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걸 어떻게 좀 망쳐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엄청난 방법,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사탄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결국 십자가죠. 어떻게 십자가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도 예수님 죽여놓고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이 죽음을 죽이는, 이런 건지 어떻게 깨달았겠냐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알미니안주의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뭘 해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그것에 반응해주는, 이렇게 인간이 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인간이 하면 저렇게 반응하는, 이런 것이 돼버리니까 정말 모든 걸 주권적으로,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되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삭의 탄생만 한번 보세요. 이삭의 탄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려면 그 이삭의 탄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 사라가 잉태를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11장 30절에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사라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아이를 계속 낳아야죠. 그래서 그 산의 아이가 와야 되는데 그 산의 아이가 오려면은 아이를 낳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장, 우리 한번 가보시죠. 12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아예 이 사라를 완전히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을 해서 이걸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지 마시고 지금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지금 12장 저기 처음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런 그 연관을 짓고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결국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다 이루시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11절서부터 보게 되면요. 그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며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노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예. 이 사례를 아예 잃어버릴 뻔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관섭을 하시죠. 즉,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하여 정말 또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도 못하고, 근데 뭐, 조심히 얘기해야죠, 저도. 왜? 아니,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시는데, 뭐, 엄청난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리고 12장에는 그 믿음의 주시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즉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이끄시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 이해를 하실 것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서 와, 그럼 하나님의 그 약속 이것과 연관을 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약속을 인식했으면은. 그러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크게는 믿고 있었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믿으면서도 또 이런 일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치려면은, 아니 적어도 네가 지금 그 산의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 걸 믿으면, 왜? 그게 메시아 라인인데, 그죠? 그 약속을 믿으면, 그래도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오히려 거꾸로 모르겠어요. 어떤 죄인은 또, 뭐, 이렇게 해도 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죄를 그냥 그 정당화시키는, 뭐, 이런 또 마음도 있죠. 사람들이 많이.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러나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이렇게 이래놓고 또한 번만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이 참, 나를 닮아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0장 하시면. 1절부터,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참, 이 사라가 여러 군데로 갑니다. 그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헌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해서, 또 초자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이 또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보면 사라 자체가 지금 너무 잉태를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너무 늙었어요.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그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즉 100세다 하면은 지금 성경에 의하면 그 당시는 뭐 조금 우리보다 더 살았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것은 지금 이 로마서에서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내가 애기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거 알고 또 몰게 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그러니까 내 와이프도 지금 애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약하게 안 하, 믿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을 믿어요. 거기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11장. 11장 11절, 12절. 믿음으로, 그죠?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미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우리 지난주 설교 그 신실하다 그 내용이었죠. 네.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뭐 우선 우리들의 죄가 제일 문제죠. 죄로 인해서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수준까지 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세력이 지금 이걸 반대하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너무 늙었고 사라도 너무 늙었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이 보통으로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시죠. 인간은 바보같이 자꾸 걸림돌만 더 만들어내고 있고 하지만 또 믿을 수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가 최대한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죠. 그거를 뭐 반대하면은 기독교는 가짜죠, 그러면.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뜻대로 모든 걸 주권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시는 이 일이 지금 구약 수준에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수준에서 지금 즉 예표 수준에서 간섭하시는 모습은 세상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도 세상 수준의 기적을 지금 얘기하는. 예.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고 이렇게 늙었는데도 애도 낳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요즘에 100살 된 할머니가 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그래 나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 아기를 주실 수 있으면 왜못 주겠냐 이거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건 예표 수준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간섭도 예표 수준에서 보여진단 말입니다. 즉 세상 수준에서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구약에서 간섭하시던 그런 수준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있을 때그 어려운 일을 구약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겨내고 뭐 엄청난 부자가 돼야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더 고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겨내는 거는 이겨내게. 그렇지만 뭐 상황이 변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데도 이겨내는. 그러니까 좀 이걸 잘 이해를 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혼동이 되면요, 이게 큰일 납니다. 그러면 구약을 읽으면서 온갖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많이 그래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주셨네. 그럼 나도 이렇게 해주시겠네. 이렇게 해주셨네. 그러나 이렇게 해주신 것의 영적 의미를 생각하고, 그런 천국적으로 더 엄청나게 해주시겠네, 지금은. 그러나 그게 세상에서 표현될 때는 세상에서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그 다른 점,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후에 신약의 다른 점을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아, 이게 심각해집니다. 진짜 심각해집니다. 그래갖고 그냥 이상한 걸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거의? 다 구약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을. 어쨌든, 예. 인간의 모든 방법, 인간의 모든 힘을 다 써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안 이루어질 거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부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면 그걸 바라야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면, 그럼 바라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니면,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필요한 일들이 뭐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함을 저희가 믿고 사는 거죠.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8장 14절에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약의 약속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참, 구약과는 좀 다른 수준에서의 믿음인데, 지금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거냐? 이 내용이잖아요. 사람의 믿음이. 이루실 거다, 이거 아니에요. 신약은 좀 다릅니다, 상황이. 이제는 이루실 거냐가 아니라 이루셨느냐예요.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행하실 건가? 이런 퀘스천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것을 또 기다리는 면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것도 그걸 이루는 거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 눈에 보여야지, 이제 그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뭐 결국은 같은 믿음이죠. 무엇이 이루어질 거냐,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이 수준에서 그 믿음의 그 내용이나 대상은 같은 거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루어진 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이 구약하고 비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이제 참 믿음으로 얘기하고 구약에는 아예 믿음도 없었던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믿음이 왔을 때, 아니면 구약에는 믿음이 안 왔나. 근데 그 말은 지금 이루어진 것을 이제 믿는 거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이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마태복음 19장이 그 칸텍스트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와갖고, 여러분, 낙타를 바늘 귀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뭐,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즉,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거보다 더 힘들다. 그 말은 뭐예요? 부자가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또 뭐냐 하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뭐, 더잘 구원돼요? 그 말이 아니라, 당장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즉, 제자들은 뭐예요? 부자가 구원을 못 받으면, 왜? 그 당시 생각이 뭡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꾸로 가요. 근데 사람들은 또, 뭐 그럼 가난하면 구원 잘 받는 것 같지. 절대 아닙니다. 가난하면 구원 더못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느 정도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쉽게. 그냥 뭐, 으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 같지. 낙타를 바늘구멍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 건가?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할수 없는 건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셔도 돼요, 좀. 너무 또 억지로 참으시면. 예! 진짜 불가능한 것이 일어났는데. 뭘 못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엄청난 능력의 증거에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1장. 이사야서 51장 1절.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퍼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이 함과 감사함과 창화함 소리가 있으리라. 그 다음에 54장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봤죠? 이방인을 가리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은 남편이 항상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은 남자가 없었는데, 근데 남편이 없는 여자가 더 많이 나으리라. 이 말은 이제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 뜻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이삭을 바칠 때도, 이삭을 죽이라 했을 때도, 이삭이 죽으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생명이 없는 데서 태어난 이삭. 이 이삭을 바치라. 이 이삭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자기도 알잖아요, 지금. 근데 밭이라 했을 때, 밭입니다. 왜?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11장, 히브리서 11장,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그 참 믿음은 그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이죠. 예. 갈라디아 4장 지난번에 우리가 봤는데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는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이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은 단 하나, 구원이에요. 즉 천국을 이루는 거죠. 천국을 이루는 일, 그 일에만큼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철저하게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참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여요. 세상 눈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죠? 그게 어리석은 것이 되는데. 왜? 아니, 왜 구원,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한다 했을 때, 좀 우아하게, 네? 멋있게 세상에서 말하는 우아와 멋있과 그 참 아름다움 해서 좀 이왕 태어나실 때도 왕궁에서 좀 특별한 인간으로, 즉 특별이라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특별하다 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예, 정말 진짜 지식도 많고 뭐 이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뭐 하는 이런 엄청난 진짜 귀한 존재로 태어나서 세상을 좀 휘두르다가, 예, 그러면서 구원을 하실 때도 좀 이렇게 백성들을 잘, 예, 멋있게 잘 살게 해주고 엄청,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뭐, 그들의 생각에 멋있는 구원자. 우리 예수님은 완전 반대거든요. 그 능력이, 그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이 눈에 안 보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께서 자기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 모든 천국 약속, 천국의 복이 완전히 다 이루어집니다.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주권적인 목적 그대로 이루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누구신가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개런티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주권적으로 다 이루시는 게.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럼 인간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이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약속의 언약을 주시는데 또 약정들이 주어집니다. 즉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나 그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 뭐야 우리 화요일 날 이제 장로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지 않으셨기 때문이냐? 이게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지 않으셨기에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냐? 답은 no.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철저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지, 딴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죄의 싹은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져서 그죄 때문에 지금 지옥으로 보내지는 거지, 그 어떠한 다른 이유도 갖다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책임을 주장할 때에 완전 은혜 원리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저희가 이 완전히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엄청나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완전하게 지는 일이 하나라도 있다는 얘기냐? 그 얘기도 아니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금 그러나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해를 해야죠. 우리도 쉽게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지금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형벌을. 그래서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책임이 지금 그쪽 예수님 안에서 무너진 거지 책임이 없다 이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칼빈주의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면서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건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또 이름이 있어요.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그래서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얘기하면 아 그럼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그리고 참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하십니다. 벌써 그런 소리 한다는 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하게끔 인도하여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참여한 자들로서 꼭 하여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못한다고 그러면 약속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순종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니까 나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이런 것은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렇게 제대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 내가 그렇게 못할 때,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물론 다행이지만 회개를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거죠. 그래서 회개가 없는 삶은 기독교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잘하는 거 하나도 없이 회개가 없냐 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냔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하고도 이 약속 12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벌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리고 그 창세기 12장 2절부터 보면 이제 약속이 주어집니다. 명령이 주어지고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면 1절에 명령이 주어지고 이제 2절, 3절에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1절이 조건으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가 1절을 순종하면 내가 2절, 3절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1절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 안 한다고 뭐 장땡이 아닙니다. 장땡이 뭐예요? 아, 이거구나. 이제 캐치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인간의 책임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성경이 가르친단 말입니다. 분리가 될수 없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말장난 같이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약속하고 이루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약속을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때에 그 명령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약속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왜? 결국은 그 약속을 통해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약속을 그 사람 안에서 이루면서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예. 1절, 그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야죠. 예수님을 쫓아야죠. 왜? 하나님의 명령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제 너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두 가지 예를 항상 들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은 나사로를 벌써 죽음에서 살리시는 능력이 벌써 임했다 이거죠. 그를 살리시는 거죠. 그 명령과 함께. 그래서 그가 이제 듣고 나오는 거죠. 이 손이 마른 사람 보고 손을 펴라. 그러면 이제 손을 필 수 있는 그 능력이 손을 펴라 하는 명령과 함께 주어지는 거죠. 그래야지, 아니, 손을 필 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손을 펴라 그러니까, 그래, 피라네, 피어야지 하고 자기가 피는 거예요? 아니죠. 필수 있는 능력이 벌써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굉장히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 결국 이제 내가 이걸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저의 뭐야 이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율법이 꿀보다도 달다. 아니, 우리는 율법을 보면 아휴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네 이것도 못 하겠는데 아니 뭐가 꿀보다 달고 뭐 이게 나의 기쁨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약속을 받아서, 즉그 언약의 멤버가 된다는 건 이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길, 그 예수님의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그러나 또 부활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배우는 거예요. 15장에서 그 동물들을 다 죽이는 그 죽음의 길이라는 걸 배우고, 22장에 가서 아이를 죽이, 자기 아들을 죽인다 하는 거기에서 또 부활의 길인 것을 배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새 언약에 속해 있는 저희들도 우리의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에 속한 자로서 이제 책임이 주어지는데, 여러분과 저도 이 죽음의 길, 이 부활의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무슨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매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면 이게 어떤 모습일까? 이해를 하시면 되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하고 이렇게 좀 비교되는 것조차 송구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간주를 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 그 고난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제 그런 고난으로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사실은 비교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러는 사람들은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불쌍한 겁니다. 진짜. 그래서 그 보세요. 이 베드로전서 2장 보시면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 생각에 아 이게 무슨 예수님 고난하고 무슨 관계냐? 성경에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받아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고난, 애매히 받는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나. 이 말은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뭔가를 성경을 통해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그게 너무 하나님 눈에 아름답다. 그러면 보세요. 이왕 고난을 받는데, 하나는 아름답게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는,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러면서, 이건, 아니, 어차피 받는 고난인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면 좋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예수님답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딴게 아니라. 뭐 여러분은 어떻게 따르게 뭐 해보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자꾸 착각을 해서 문제예요. 우리는 시시하게 뭐이 세상에서 뭐가 되고, 돈뭐 많이 벌고, 회사가 잘 되고, 뭐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요, 그냥 하나님한테는 문제도 아닙니다. 아, 여러분 뭐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 만드는 게 하나님 어려워요. 저를 이 세상에 최고의 큰 교회 목사로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뭐한 번만 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 그걸 이루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기로 지금 아브라함도 그걸 배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가면서 아니 왜 불러놓고 뭐 구약 수준에서 아닙니까? 그래 엄청나게 뭐 크게 되는 걸 얘기해놓고 그러고는 겪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도 결국 자기 아들까지 죽이라고 그러고 뭐예요 이게 다.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영광인지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와,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의 삶으로 닮아요. 그것도 성경에, 영원히.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 아들을 죽이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 모습이 드러나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뭐 죽인 것도 아니죠. 아브라함. 순종하려고 했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을 닮게끔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고난이라, 이거를 아주 힘든 일이라, 맞죠? 그러나 이게 복이라는 것을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럼 정말 불쌍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요, 이건 정말 불쌍해요.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 고난을 받을 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도 아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러나 그게 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어쩔 때는 부모도 버려야 되고 자식도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원수가 네 집안 식구라. 이거는 처음에 세상 사람들로는 이거 참 받아들이기 쉬운 게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죠, 그죠? 원수가 되는 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원수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예. 하나, 세상에서 구분되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시켜 주셨으니까. 전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다 사용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이 모든 율법의 종합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하는 이것도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영, 그 사랑이라는 그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잘못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니, 헌신을 하면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랑이라 그러냐?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어우, 사랑. 뭐, 인간으로서 감동을 받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주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까? 근데 우리도 싫어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원수가 많이 생기고 외로워집니다. 근데 사랑도 철저하게 기독교 사랑을 주장해야지. 그냥 뭐 세상 사랑. 사랑 반대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다 똑같은 사랑이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사랑하는 모든 것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나와야지. 예수님은 제껴놓고 뭐 남을 사랑.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17장에 이제 가게 되면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새 언약의 표징으로 세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이제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며 정말 거룩하게 살 것을 약속하느냐? 그걸 다 예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언약의 조건은 아닙니다. 언약에 들어와서 요구되는 거지. 한 군데만 읽고 끝을 내죠.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인간의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이 그 언약의 목표인데,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 그래서 칼빈주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고 인간의 책임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제가 받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희를 구원하셔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저희가 이제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 그새 언약의 멤버로서 저희들에게 많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또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그 책임을 다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